몽골 편의점 시장 점유율 90%, 이게 한국이고요. 거기서 핫바가 연간 18만 개가 팔리고,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 거기에 짜장면의 핫바 먹는 게 최고라고 해요. 몽골 시장 점유율 50% 담배, KTNG의 에세 팔리고 있고요.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농심, 2등 팔도, 1등 라면은 김치찌개 라면, 2위는 신라면. 그리고 거기 과자를 가지고 오는데 러시아가 1위예요. 러시아가 1위인데 거기에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베트남에서는 쌀과자가 굉장히 많이 몽골에 수출이 되는데 바로 오리온의 쌀과자가 몽골에서 그렇게 팔리고 있다. 화장품은 당연히 1위는 한국입니다.
청와대는 바로 지금 청바지. 자, 제가 그동안 좀 나태했던 것 같습니다. 청바지를 많이 안 해치웠어요. 자,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다녀왔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바지는 네. 청와대를 빙자해서 순방 가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좀 알아보는. 네. 근데 몽골이란 나라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진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징기즈칸. 이런 동상을 또 만들어 놓은 이런 나라입니다. 네. 우리가 몽골 하면 떠오르는 게 징기즈칸.
죄송합니다. 편의점 얘기했는데.
그리고 징기즈칸. 근데 의외로 몽골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이번에 MOU도 굉장히 많이 체결을 했어요. 21건의 MOU가 있었는데 네. 그 MOU의 품목도 되게 다양합니다. 환경적인 부분, 문화적인 거, 뭐 광물 관리나 히토리오 거기 또 많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편의점 같은 물류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번 MOU에 유통 관련한 얘기들도 좀 있는데 정말 신기했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몽탄신도시라고 부르잖아요. 네. 몽골의 동탄신도시. 같이 보시면은 이거 한국인가? 그렇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사실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교역이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몽골은 내륙 국가이고 네. 그렇게 구매력이 높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돈 되는 나라더라고 주로 관계를 맺어왔고, 거의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몽골이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왜 우리가 이제 몽골 했을 때 아까 이주호 기자가 그 편의점을 네. 가장 먼저 떠올렸을까 했던 게, 소비재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그 눈에 보여요. 이게 아파트라든지 네. 그런 편의점이라든지 거기서 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소비자들의 눈에 많이 띄잖아요. 그래가지고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좀 그래도 가깝게 느껴지는. 근데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또 했었어요. 이게 몽골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뭔가 가깝다는 느낌을 받는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비슷하다, 가깝다 이런 표현이 생각나고, 또 사실 인적 교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350만 명인데 연간으로 다 합쳤었을 때 누적으로 36만 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우리나라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또 그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도 몽골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가서 인적 교류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것들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국빈 방문을 했던 거를 네 가지 전략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문화적인 현상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공급망. 우리가 또 이제 그 핵심 광물 쪽에 대한 공급을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 중국 의존도 낮추기가 쉽진 않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이랑 내륙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쉽진 않은데, 그 부분들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이 지정학적인 남북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몽골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북한이랑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 울란바토르 회의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북한이 참석을 하고 있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참석하는 행사다 보니까, 현재 북한의 상황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핵무기는 개발을 했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에 군사 파견한 것과 네. 러시아의 노동력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을 북한 노동자들이 좀 메워서 돈벌이가 좀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풍작이 돼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네. 그럼 차라리 시간을 좀 더 오래 끌어서 핵무기를 더 많이 갖게 되면 국제적인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외부하고의 대화를 거의 단절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로 강조했던 얘기인데, 아니 비핵화라는 거는 내용은 좋은데 아니 이미 핵을 가진 나라한테 비핵화를 하라 그러면 나오겠냐. 네. 근데 나오게 안 하면 걔네가 계속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건데 오히려 핵무기가 많아지고 그거를 수출을 하거나 그게 더 위협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핵무기 정도를 핵무기를 가진 거를 인정을 하면서 확산을 좀 막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한번 열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 요새 베트남도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친분이 있는 공산 국가들을 통해서
네.
북한과의 대화를 좀 열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몽골이랑 우리가 왜 그렇게 교역이 많지 않은가
네.
그리고 왜 우리는 몽골이랑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는가 이런
많지
얘기죠.
않은데 친근한 느낌이 드는 이유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편의점인데요. CU 편의점이 2018년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후에 600호점을 돌파를 했고요.
네.
GS 편의점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00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편의점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편의점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이 들어갔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편의점의 품목들이 있잖아요. 품목들을 한국 걸로 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겟커피라는 게 있답니다. 겟커피.
겟커피?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좀 유명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그 몽골의 CU 매장에서 한 매장당 판매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편의점 한 개,
네.
몽골의 편의점 한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몽골의 편의점에서 팔리는 겟커피가 10배가 더 팔린답니다.
약간 그냥 단순 편의점이 아니라 거의 커피숍의 역할까지도 겸하고 있나 보네요.
뭐 식당 네. 같은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근데 심지어 몽골은 커피를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원래 네. 차를 주로 마시던 나라인데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들이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커피 문화가 우리나라로 인해 전파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가격은 저렴하고 여기에 이제 좀 서양식 커피를
네.
마시게 되는 아침에 커피 한 잔. 요게 약간 문화가 됐대요. 그리고 울란바토르 지역이 이게 몽골 전체 땅에서 울란바토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거의 한 절반 이상 된대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몽골은 굉장히 넓은
그렇죠.
땅이거든요.
네.
근데 한 0.3% 되는
면적이요?
네, 전체 지역에 0.3% 정도 되는 지역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몽골의 모습은 그 초원을 뛰는 말의 모습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 도시의 풍경은 그냥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신도시를 하나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걸로 지금 거기서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재밌는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면은 핫바.
핫바.
네, 핫바가 연간 18만 개가 팔린답니다.
잠깐만 인구가 몇 명이었죠?
350만.
아...
그중에 한 150만 정도가 울란바토르로 산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연간 18만 개의 핫바를 판다는 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핫바가 뭘로 만들죠?
뭐 고기, 뭐
어육.
어육. 네.
생선으로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몽골은
내륙이잖아요.
내륙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생선의 어육이 굉장히 낯선 동네입니다.
아...
근데 거기서 뭐 좀 색다른 맛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유행하는 게 짜장면. 이게 딱 그 몽골의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
네.
짜장면의 핫바. 이것도 짜장면이 이거는 6개월 평균으로 8만 개가 팔렸대나? 엄청 팔리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편의점 최고의 상품이 짜장면의 핫바다.
아, 저보다 편의점 제품이군요.
네, 편의점 제품입니다.
음흠.
근데 또 재밌는 포인트를 또 하나 발견했던 게 이게 과자거든요.
네.
과자의 수출 1위가 러시아, 2위가 베트남, 3위가 중국, 한국인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숫자가 높은데 러시아, 베트남 둘 다 공산 국가죠.
네.
그리고 러시아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뭐 그렇다죠.
괜찮을 네. 수 있죠. 근데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과자 중에 제가 통계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초코 코팅 과자.
초코파이?
초코파이.
네.
우리나라 초코파이.
아, 그럼 러시아에서 가는 것도 결국 우리나라 과자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초코파이 엄청 잘 팔리잖아요.
네.
근데 뭐 되게 다양하게 막 블루베리 맛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초코파이가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베트남 하면은 우리나라 과자 기업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베트남.
오리온이죠.
네.
오리온의 쌀과자가 네. 몽골에 그렇게 팔린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베트남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베트남 통계로 좀 잡힌다. 라는 모습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들을 워낙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번에 피지컬백 나왔을 때도 정말 많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아까 연간으로 방문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문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전 세계에서 한국어 배우는 인구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
몽골이
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웠던 거는 라면인데 몽골에서 판매되는 라면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제일 많이 하죠. 중국에 그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라면 잘 만드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네?
농심이라고.
아, 그래요? 아, 그것도 중국에서 몽골 수출로 잡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전체 몽골 시장 라면 점유율 50%가 농심입니다.
아.
1등 라면은 김치찌개 라면.
아,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2위가 신라면.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한다. 네. 그리고 몽골의 점유율 2등은 팔도.
혹시 그걸 러시아에서 만들어 나갑니까? 혹시 그건 아닌가?
팔도는 어디서 수출하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는
뽀로로.
뽀로로.
그것도 팔도 아니에요?
팔도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랑 친근한 점이 많고 우리나라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도시 아파트 만드는 것도 그 뭐 굉장히 크게 좀 만들고 있나 봐요. 거기서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몽탄 신도시의 풍경은 우리나라 중소건설사들이 만들고 있는 거고 여기에 그 솔롱고 공공주택 1, 2단지를 코오롱 글로벌에서 하늘채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울란바토르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 건설 관리 용역 계획을 철도공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하철도 좀 납품을 하려고 로템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화장품인데 이 화장품이 거기가 이제 일단 되게 햇빛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뭐 건조하고
바람 많고 할 것 같아요.
네, 황사 먼지 있고 겨울이 엄청 춥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화장품들 판매도 많이 되고 있는데 몽골 화장품 수입 1위는 역시나 한국입니다. 2등은 일본인데 일본은 좀 좋은 화장품. 한국은 좋은데 저렴한 화장품. 이걸로 우리가 미국 시장을 장악했던 것도 선크림 그 미국 선크림은 확 뜨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묵직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촉촉한 보습 효과도 있는 그런 선크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팔려서 보습크림이나 선케어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팔리는 품목 중에 우리나라가 몽골, 대몽골 수출에서 1등, 2등 하는 것들을 보니까 기호식품이 있더라고요.
기호식품? 뭐가 있을까요? 기호식품?
담배.
아, 담배.
몽골 시장 점유율 절반이 KTNG의 SM입니다.
사실 담배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국산 담배가. 한 국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KTNG가 진출해 있는 132개국 중에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몽골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수출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3억 개비에서 2018년 10억 개비를 넘었고 2022년에는 22억 6천만 개비.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요. 에세 판매량, 에세 해외 판매량이 289억 개비라 국내 판매량 219억 개비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팔려요?
더 팔려요. 그러니까 해외 수출이 훨씬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우리나라 제품을 되게 선호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미래 방향을 만들었을 때 그 몽탄 신도시 같은 상생 모델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건 뭐 금융, 교육,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전반적인 한국의 어떤 기술력 아니면 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5천만 인구도 작은 시장이라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몽골 인구는 거의 350만 명이 전국 인구라고 한다면 여기서 소비재를 잘 파는 건 좋긴 해요. 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경제적 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니고 소비재를 하기에 내수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그래도 뭐 꾸역꾸역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우리나라의 어학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유학생 국가 1위가 중국. 당연히 옆에 있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그다음에가 몽골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유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보는 몽골 학생이 수천 명에 달하고 한국어를 제일 외국어로 가르치는 초중고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몽골의 총 상업 생산이 10억 3천만 달러인데 이 중에 광업이 8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상업 생산의 80%에 달합니다.
광업을 노려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교역을 할 만한 품목이 아닌 거죠. 뭐 이게 구리라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LS 구자은 회장이 이번에 단장으로 가서 기조연설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 생산량이 굉장히 많고 근데 석탄 이런 것도 많긴 한데 거기가 물류가 쉽지 않아요. 내륙 국가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로 호주에서 석탄을 캐오기 때문에 몽골이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광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제가 몇 가지 지표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희토류가 뭐 세계 2위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구리를 세계 2위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석탄을 세계 4위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광물 자원들은 꽤 우리하고 교역을 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류적인 이유라든지 여기서 물류비가 비싸다는 거는 원자재를 우리가 수입해서 쓰기에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양이 적으면서도 가치가 있는 거는 이제 희토류 쪽이죠. 희토류를 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핵심 자원을 연구하자. 라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압도적인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탐사된 게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을 대체할 만한 그런 공급망까지 되긴 어려운데 근데 오히려 이 나머지 90%의 미탐사 영역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런 것들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재련하는 것도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꽤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전체 수출의 91%, 광물 수출의 99%를 중국에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구리하고 석탄을 대부분 중국에다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팔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2위 수출 국가가 스위스였어요.
거긴 물류 멀지 않아요?
먼데 좀 가벼운 거, 양은 적고 비싼 거,
네.
양 적고 비싼 거. 금.
오.
여기가 이제 구리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네. 구리랑 금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일 많아요. 그래서 금광이 이제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금을 그 스위스로 수출을 하면 거기서 금을 재련하는 데가 이제 스위스가 많대요.
네.
스위스가 글로벌 금 재련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금을 사실 거기다 파는 건 아니고 금을 재련을 해서 중앙은행이 몽골 중앙은행이 보관을 하는데 자기네 중앙은행이 보관을 하는 게 있고 스위스 은행에다 보관하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재련을 보내서 그쪽에서 보관하는 걸 수출로 잡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전체 산업 생산의 거의 80% 이상이 광물인데
네.
그중에서 석탄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2위 수출품이 금인데 이것도 스위스로 수출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몽골이랑 교역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다라는 거를 좀 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직접 가서
네.
거기서 이제 FDI라 그러죠. 외국인 직접 투자.
네.
이것도 좀 해볼 만한가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있을까를 보니까 여기에 그 몽골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334억 달러인데 네덜란드가 132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가 왜 전체 외국인 투자의 42.5%를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그 광산, 오유톨고이 광산이 굉장히 큰데
네.
여기를 주로 하고 있는 데가 글로벌 광산업체 리오틴토예요.
아.
근데 리오틴토의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기 때문에
네.
세금적인 이유로 투자금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부분들도 광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특정 국가, 특정 광산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 종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자국의 석유 의존도를 93%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제시설이 없어요.
네. 네,
정유시설이 러시아에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석유 휘발유죠. 석유 제품을 이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보면은 우리와 되게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게 맞죠.
네.
거기에 뭐 소비재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K컬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같이 교역을 하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다. 그리고 몽골에서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 하기에도 대부분 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물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중국으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광산회사 리오틴토 같은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희토류라든지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LS가 갔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몽골과 정상회의를 통해서 좀 같이 그려가고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같이 그려가고자 하는 측면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델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몽탄신도시라는 어떤 그 단어가 설명해 주듯이 도시의 풍경, 문화를 한번 막 같이 만들어보자. 그래서 21건의 핵심 MOU를 체결을 하게 된 게 금융이나 보건, 교육이나 인공지능, 상호 호혜적인 몽탄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보자.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개발 사업 같은 게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서 비즈니스도 좀 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우리가
거예요.
지원이에요? 투자, 뭐 투자와 투자의 형태를 갖고 있는 지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투자도 투자인데 이게 그 투자를 해서 뭔가 이렇게 기반이 좀 돼 있어야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 아니면 거기서 물건을 판다. 이런 개념은 몽골이라는 나라에 딱 맞지, PC 잘 맞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화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열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나라라 그러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가기가 되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럼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라는 건 일시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진짜 아예 한국형 신도시, 한국형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국가를 아예 새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몽탄의 상생 모델을 같이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여기가 이태준 선생의 묘, 애국지사. 이게 몽골에 있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이태준 선생님이 누구길래 네. 이렇게 돼 있을까 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이태준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몽골의 슈바이처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몽골의 슈바이처이자 신이라고도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원래 그 1907년에 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의학을 배우고 도산한창호 선생님을 만나서 항일 독립운동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조국의 탄압이 워낙 많이 있었으니까 중국으로 갔다가 결국 몽골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원래 목표는 군관학교를 세워서 여기에 이제 군사를 육성해서 오히려 한국으로 다시 독립운동을 하러 가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게 자금난 때문에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동의의국이라는 근대식 병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워낙 거기도 이제 의술이 많이 낙후된 동네였을 거잖아요.
네.
근데 워낙 뛰어난 의술이 있었고 좀 이제 헌신적인 태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몽골 환자들의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뭐 매독 같은 전염병 같은 거를 예방을 해줘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몽골에서는 명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태준 열사는 몽골의 마지막 국왕인 복득한 8세의 주치의로까지 임명이 됐대요.
네.
워낙 민간에서 신의로 유명하니까 국왕의 주치의까지 됐고 몽골 정부가 1919년 3.1운동이 있었던 네. 해죠. 그때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에르데니안 오치르를 수여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독립운동가인데
네.
이게 지금까지도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몽골을 보면서 오히려 다시 좀 한국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었고요.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 때 그 수많은 그런 MOU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네.
선진국은 남에게 항상 돈을 벌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들은 선진국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동남아 국가들의 일본의 장악력이 높았던 거는 일본이 좀 어렵던 시절에 가서 뭐 도로도 깔아주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뭐 병원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그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도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힘들던 시절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식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과 굉장히 끈끈한 그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역사적으로도 좀 관계가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개발도상국이라 우리가 이제 돈 벌거리가 그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끈끈한 공급망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진짜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우군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우리의 그 경제 영토 영토를 점령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시장이 좀 더 넓어지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우리나라가 롯데마트가 진출을 했을 때
네.
사드보복 맞아가지고 거의 다 박살이 나갖고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몽골이라는 나라와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냈을 때 우리나라에 나가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마트 이거를 몽골 정부가 이렇게 뭐 진짜 감정적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들의 개념에서 경제 영토가 넓어지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몽골 같은 제3 이웃 외교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외교적 숨통 원래 지금같이 특정한 국가들과의 패권에 껴있지 못하는 세상 아니면 자유무역을 통해서 특별히 친하든 안 친하든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경우에는
네.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파트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 몽골이라는 나라를 방문해서 21건의 MOU를 맺고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 라는 표현을 이번에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 쪽에서 쓴 건가요?
우리 쪽에서 쓴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솔직한 그 청와대 사람의 의견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발표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뭐 우리의 편의점을 다 사용하고 뭐 핫바를 이렇게 먹고 뭐 짜장면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 우리 물건 잘 팔리는데라고 해서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핵심 강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류망이나 수송망적인 측면에서 제한이 돼 있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이 10% 정도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막 여기서 우리가 히토리를 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우리와 굉장히 친하지만 예. 지리적으로 따져보다 보면 그러니까 지리적 그 제약 요건 때문에 실제 교류는 우리나라와 많지 않았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어떤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한번 실질적인 교류를 좀 더 열어보자. 이제 막 열어보자라고 예. 하는 계획을 이번에 21개 MOU를 통해서 문꼬리 정도 달았다? 이 정도
저는 플러스 알파. 네.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은 민간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우호적인 감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한국 물건들을 좋아해주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몽골의 어떤 시장을 파악하고 민간에서는 이미 들어가서 네. 편의점을 하고 일상생활에 몽골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가 돼 있는 건 맞는데 그 단계를 한 단계 격상을 시켜서 정부 대 정부 관계에서의 관계를 또 맺어갖고 15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 예전에는 민간 차원의 문제였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까지 같이 더해져서 몽골하고의 관계를 훨씬 더 끈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끈끈한 관계가 우리나라 외교안보에는 좀 어떤 식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될까요?
아, 그 부분은 지금 예전에 EU 정상회의 때 제가 동행 취재를 갔었잖아요. 네. 그때 EU가 왜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잘해줄까라는 부분들이 사실 EU라는 나라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관광을 많이 가서 친근하게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일단 거리상으로 너무 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왜 굳이 우리를 그렇게 우대했을까라고 본다면은 미국이랑 EU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우방국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물론 우리는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네. 우리가 협상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친구가 좀 그래도 대가 세네 아 그러면은 미국이랑 협상할 때 좀 어려울 때 내 편을 들어줄 수도 있겠네라는 것 때문에 EU가 이제 우리나라를 그렇게 극진히 대우를 해준 거잖아요. 네. 어쩌면 몽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좀 힘들 때 그럴 때 몽골이 거기서 중간에 좀 중재자 역할을 해준다거나 그랬을 때 경제적인 효과에서의 관계는 좀 약할지 모르겠지만 국가로서의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예전에 이상우 대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외교는 평소에 친해지고 진짜 필요한 순간에 한번 도움받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몽골과 관계에서 돈 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신도시 개발하는 거, 지하철 개발하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네. 다 가서 그런 건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진짜 이제 국가 대 국가로서의 우리 편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게 좀 이렇게 각자 도생의 국제 질서 속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몽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소비재가 잘 팔리고 있다, 뭐 그다음에 몽탄 신도시다 이런 얘기는 들어서 아 우리는 이미 몽골과 많은 걸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과 그 실상은 좀 달랐던 이것도 느끼게 됐고 그럼 현실과 실상과 다른 그 괴리를 무엇으로 채워줄지를 보니까 국가 간의 관계로 채움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우호적인 국가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도 좀 갖게 됐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의 우호국가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측면에서 몽골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우호국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오늘의 청와대는 바로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바로 지금 정보지였습니다. 정보지.